자,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살아오는 가운데 여러분 뭐 과거겠죠? 과거겠지만 원수가 한두 명 없는 사람 없죠? 원수. 진짜 생각만 하면 바들바들. 원수가 한두 명 좀 있죠. 아픈 일, 가슴 아픈 일, 괴로운 기억이 한두 가지가 이제 다 있습니다. 예. 제가 워낙 이렇게 웃고 있는 얼굴이니까 이렇게 원수가 없을 것처럼 보이지만 제 인생에 있어서도 예, 이렇게 있어요. 있습니다. 있고요. 어두운 과거가 있어요. 자, 누군가에게 배반을 당하거나 버림받은 기억. 예, 이런 것들이 다 있죠. 이걸 트라우마라고 하죠. 트라우마가 있어요. 무시당한 경험도 한몫하겠죠. 예, 문득 이런 기억들이 떠오르면 이제 좀 너무 마음이 괴롭고 디프레싱 되죠. 자,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도 이런 트라우마들이 영향을 미칩니다. 이 보스턴에서 이민 생활을 하시는 분들 가운데 이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누가 와도 왔나 보다. 긴가미다. 뭐 이렇게, 그렇게 좀 이렇게 감흥이 없죠. 새로운 사람들이 와도. 근데 그거는 이렇게 막 그냥 쿨하기보다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어요. 정주고, 마음 주고, 좋은 시간을 보냈는데 떠났어. 그러면 상실감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또 겪고 싶지 않아. 이제 어떤 트라우마가 된 거죠. 아, 또 헤어질 텐데. 관계를 하나님 안에 모든 사람이 다 다르고요. 만남이 다 유니크하고 선물인데 그것보다는 이 트라우마 때문에 관계를 맺지 못해요. 예, 그런 경우가 이제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뭐 이런 그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죠. 자, 지난 월요일부터 월화 수요일에 오랜 동안 알았던 그 지인이 저희 집에 머물다가 갔어요. 예. 그분께서 이제 같이 만난 분도 계신데 2001년부터 2010년까지 보스턴 늘푸른 교회에서 저희랑 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누나예요. 예, 너무 천사 같은 누나인데 이제 누나라고 하기에는 연세가 좀 있으셔서 예, 그래도 뭐 누나입니다. 영원한 누나죠. 예, 영원한 누나인데 이렇게 정말 오랜만에 보스턴에 와서 저희 집에서 호스트해서 같이 지냈습니다.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또 이렇게 많이 특별한 건 누나가 너무너무 이렇게 은혜를 많이 베풀었어요. 항상 주일날 가서 이렇게 누나가 하던 특별한 그 해물전이 있어요. 막 오일을 거의 다 쏟아 부어서 하는 해물전도 이렇게 있고 음식도 많이 해주고 많이 돌봐주고 항상 호스트하고 그랬던 분이고 더군다나 저희가 신혼 때 아이 한나가 이제 막 태어났을 때 아니죠. 저희가 한나를 가졌을 때 그 누나 집에서 저희가 같이 살았어요. 예, 누나가 집이 있었는데 방 하나를 주셔가지고 저희가 신세를 졌습니다. 예, 너무너무 고마운 그런 분이에요. 뭐 어려움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런 것보다는 고마움이 기억이 나는 분이고요. 예,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한 시간을 잘 보냈습니다. 참 좋았어요. 자, 그런데 제가 과거를 가장 잘 아는 누군가, 그쵸? 그 누나, 제 과거를 알잖아요. 여러분 모르시죠? 제 과거를. 제 과거를 아는 누군가가 이제 오니까 과거의 그 기억들과 같이 오셨어요. 그래서 과거의 트라우마와 같이 오셨어요. 그래서 내가 잊고 있었던 그 이름들과 그런 나의 연약함 이런 것들을 다 같이 이제 브링업 하시더라고요. 너가 그랬잖아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하는데 이렇게 좀 당황스럽고 예,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누나가 이제 한국에서 예전에 같이 신앙생활했지만 좀 이렇게 힘들었던 누군가로부터 누나 가면 진택이 형한테 진택 전도사님한테 내가 그때 철이 없었다고 꼭 전해줘 이런 얘기를 또 해서 메시지를 그래서 제가 버럭했어요. 이름도 끊내지 말라고. 아직 쉬우가 안 됐나요? 예, 뭐 그런 거라든지 내지는 뭐 또 누가 그러는데 어떤 분이 그러는데 진택이가 정말 착해졌대더라 내지는 잘하고 있대더라 이렇게 해서 좋은 이제 칭찬도 덕담도 나눠주고 예,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그런데 참 위로가 됐어요. 왜냐하면 저희 아내랑 저랑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얼마 전에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오빠 이렇게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 좀 이렇게 성숙할 줄 알았는데 전혀 변한 게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실은 뭐 저도 할 말이 있나요? 신앙생활 이렇게 오래 했고 설교를 거의 뭐 400편을 가까이 하고 했는데 여전히 뭐 똑같은 모습을 보거든요. 그러면 실은 막 좌절해요. 오늘도 애들한테 한나한테 소리 지르고 저희 한이가 이제 아빠 화내지 마세요 막 이래요. 제가 화내면 막 오늘도 화내고 아내한테 좀 꼬장 부리고 막 이런 것들이 제 안에 있거든요. 그럼 내가 많이 성숙했다고 생각하는데 똑같네. 나는 하나도 안 변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 되게 낙심이 돼요. 그런데 이제 오랜만에 만난 누나가 저를 잘 모를 수도 있지만 누나가 위로해 주는 거죠. 진태가 너가 많이 변했어. 흰머리도 많이 생겼고 그런 이야기를 해줘서 참 너무너무 위로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것 같아요. 나는 여전히 엉망이고 참 낙심이 되는데 성실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요 변화시켜 가신다는 거죠. 나는 여전히 그런데 너무 기쁜 소식입니다. 자, 오늘은 내가 아니라 성실하신 하나님을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나의 능력, 내가 오늘 얼마나 잘 살았어? 못 살았어? 내가 뭘 할 수 있어? 없어? 그런 게 아니라 내 환경과 나의 컨디션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은 성실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 성실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신다. 뜻을 이루어 가신다. 이런 맥락이에요. 자,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 계획, 목적이 너무나 분명해요. 갈라디아서 6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5장 13절에서 14절인가요?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그리스도 은혜의 복음은 우리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게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서로 종이 되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있는데 다른 것이 아니고요.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려는 거예요.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려고 우리에게 자유도 주셨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도 주신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5절은 더 명확하죠.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 이거는.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아가페 사랑이에요. 자, 청결한 마음, 청결한 마음, pure heart, 선한 양심, good conscience, 그리고 거짓 없는 믿음, sincere faith에서 나오는 사랑이라고 얘기해요. 자, 이 사랑은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한 selfish한 그런 사랑이 아니죠. selfless한 사랑이에요. 아이를 품고 있는 엄마의 사랑, 엄마의 사랑에서 이 사랑을 발견할 수 있고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종의 형체로 오셔서 우리의 짐을 다 담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 사랑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랑을 주신 게 실은 우리로 이런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려 하심이래요. 자,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랑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Be imitators of God as beloved children.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Walk in love, just as Christ also loved you.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 사랑 안에서 살라고 얘기하세요. 복음의 은혜를 맛보았으면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사랑의 사람이 되라고 지금 성경 곳곳에서 너무나도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 사람에게 갖고 있던 하나님의 뜻이에요. 목적이에요.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에게 갖고 있던 하나님의 뜻이고요.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하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의 소망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아가페 사랑을 할 때 우리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겁니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 13절 후반부 14절 보면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Through love serve one another. 14절 온 율법은 for the whole law,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For the whole law is fulfilled in one word. In the statement, you shall love your neighbor as yourself. 예, 실은 찾자면 더 한없이 많은 내용들이 있어요. 그렇죠? 분명하게 알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실을 설명하기 전에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분명하게 또 알려준 게 있어. 뭐냐면 우리가 구원받은 건, 하나님 자녀가 된 건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그 사랑을 입게 되었다라는 놀라운 소식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얘기했어요. 전적인 은혜다. 행위가 아니다. 우리의 지식과 노력, 헌신으로 된 게 아니에요. 이루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종교적인 윤리적인 행위도 우리가 이미 받은 신분을, 하나님의 자녀됨을 위해서 필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만약에 누군가가 그걸 요구한다면 그러면 이거는 율법주의가 되고요. 복음에서 벗어나게 하는 그런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어떠한 행위도 본질적으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6장 15절이죠.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중요한 것은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았다는 사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이제 내가 아가페의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만이 중요해요.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만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사랑을 받으니까 사랑하는 삶을, 우리가 컴패러티브한 그런 세상에서 컴패러티브한 라이프스타일로 살았는데 이제 컴패러티브하지 않죠. 사랑하는 새로운 삶, 존재, 크리에이션이 됐다는 게 중요해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 설교 가운데 너무나 진짜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어떤 질문이냐면, 목사님, 그런데요 목사님, 좋아요,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되는 것, 예수님이 하신 그것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 자녀다운 삶, 이제 뭔지 알겠는데요. 근데 그것조차도 율법이 될 수 있지 않아요? 그 사랑조차도 율법이 될 수 있지 않아요? 이게 율법인지 정말 하나님 자녀됨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나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자, 사랑도요, 또 다른 율법주의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하는 우리의 섬김조차도 율법주의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분별할 필요가 있죠. 자, 어떻게 분별하나 보면, 자, 율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율법은 하나님이 왜 주셨어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자랑하라고, 내가 이렇게 잘 살아요가 아니라, 율법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뜻에서 벗어나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인디케이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율법이 잘 사용될 땐 말씀 가운데 찔림이 있고요, 돌이킬 이유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 잘 사용될 때예요. 자, 근데 율법이 잘못 사용될 때가 있어요. 어떻게 사용되냐면 율법이 자기 자랑이 되는 거예요. 율법이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수단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한 행위가 계단이 돼요. 내가 주일 예배도 잘 드리고 성교도 가고 뭐 말씀도 십독하고 통독하고, 이게 계단이 돼서 올라가서 사람들을 내를 깔고 보는 거죠. 야, 너희들은 왜 이만큼 못해? 나는 이만큼 괜찮은 사람이야. 여러분, 비교하고 경쟁하면요 사랑이 안 돼요. 사랑할 수 없어요. 우리가 율법주의를 열심히 하는데 그것이 복음을 회방하고 결국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유가 뭐냐면, 비교하고 경쟁하면 사랑을 못해요. 내가 비교하는 대상을, 경쟁하는 대상을, 내가 무시하는 대상을, 내가 깔보는 대상을 어떻게 사랑해요? 우리의 사랑이, 우리의 섬김이 나의 자랑이 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재료가 되면 실은 은혜를 구할 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알고 있는지 다시 한번 은혜를 구해야 할 때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하나님 명령하세요. 사랑으로 종로로 타라고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로 인한 우리가 갖게 된 뉴 크리에이션으로서의 뉴 라이프스타일인 거예요. 자, 하지만 이게 율법주의가 될 때 5장 15절처럼 경고하죠.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교회 밖에서 경쟁하고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신앙적인 것 같고 물고 먹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 복음 갖고 복음을 얘기하지만 서로 멸망의 길로 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정죄한다면 율법에, 하나님의 율법을 말하면서 정작 그 율법이 얘기하는 바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라 하신 율법을 어기는 위선적인 사람이 되는 거죠. 6장 26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야, 자, 이제 하나님의 자녀니까 열심히 사랑해야지. 근데 그것이 헛된 영광을 구하는, 자기 영광을 구하는 재료도 될 수 있다고 이렇게 놓치지 않고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은혜 받고, 은혜 받으면 여러분 굉장히 특별한 열심이 생깁니다. 하나님 너무 좋으면요, 특별한 열심이 생겨요. 예, 저가 기억이 나요. 제가 이제 기억이 납니다. 제가 은혜 받으니까 일어나 친구도 정말 열심히 나오고, 일어나 친구도 열심히 나오고, 예배 일찍 나오고, 굉장히 열심히였어요. 열심히였습니다. 열심히 봉사하고. 근데 뭐 누가 안 시켜도 막 봉사했어요. 그냥 막 와서 나르고 막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런데 열심히 이렇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 눈빛이 부드러워지고 은혜가 넘치기보다는 돌이켜보니까 봉사하지 않는 형제 자매들, 기도하지 않는 형제 자매들을 매우 무섭게 쳐다봤던 것 같아요. 매우 무섭게 쳐다봤던 것 같아요. 너는 크리스천으로 어떻게 그렇게,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은혜 받고 교회는 공동체야 막 이런 마음이 있어서 제 원베드 작은 유닛인데 형제들하고 같이 살았어요. 그래서 좀 경제적으로 어려운 친구들하고 같이 살았습니다. 세 명, 네 명 이렇게 같이 살고 제가 좀 더 부담하고 이렇게 하면서 교회는 가족이지 하고 이렇게 같이 살았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청소 안 해도 내가 청소해야 돼. 청소, 부엌 다 청소하고 막 이렇게 했어요. 제가.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우리 같이 사는 친구들한테 자, 새벽 기도 가야지. 이제 막 아침에 안 일어나면 분노가 올라오는 거예요. 이것들이 은혜를 모르고 지금 자고 있어? 그러고도 크리스찬이야? 이런 게 많이 있는 거죠. 아이들을 굉장히 괴롭혔습니다. 같이 하는 친구들. 아이들이 저를 미워할만 해요. 제가 많은 것을 했다 해도 실은 돌이켜보면 진짜 사랑으로 종노릇 한 게 아니라 사랑이라는 이름을 빌려서 주인 노릇을 한 거예요. 야, 이렇게 살아, 저렇게 살아, 이렇게도 못 살아? 그렇게 했던 거죠. 자, 그래서요. 예, 그렇게 안 하려고, 그렇게 안 되려고 참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자,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율법주의로, 다른 율법주의로 너무 금세 넘어가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제 모습이에요. 하지만 그런 제 수준과 상황 이런 거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삶, 소망은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예. 심지어 율법주의적인 사랑이라도 해본 사람이 율법주의적인 사랑을 했다는 걸 알아요. 근데 사랑조차 해보지 않으면, 섬김조차 해보지 않으면 그냥 전혀 사랑하고 상관없이 살아가요. 예. 우리의 수준과 상관없이 하는 겁니다. 자, 저와 여러분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나요? 예. 하나님 안에서 그 사랑으로, 아, 나는 이제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이 아가페 사랑의 삶으로 부름을 받았구나. 내 직장에서, 내 가정에서, 관계 가운데, 엄마, 아빠, 자식, 부부 가운데 그 푯대를 바라보면서 어떤 순종의 사랑들을 하고 있나요? 아니면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엉뚱한 거에 있는 거로 착각하고 사진 않나요? 한번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가페 사랑은요,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에요. 자, 그런데 그렇죠.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말씀을 보니까 정말 그래. 아가페 사랑이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랑하려고 막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율법주의로 가든지 아니면 뭐예요?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 또 미워하고 또 화내고 나는 구원 안 받았나? 나 왜 이러지? 난 뭐 이렇게 돌아가죠. 난 진짜 소망이 없구나. 자,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에게 애초에 이런 사랑이 없다고 가르쳐 주세요. 우리에게는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이런 그 능력이 없어요. 아예 없어요. 그런 게 없어요. 원래 없어요. 원래 없어요. 예. It's impossible to us. 이거를 너무나 명확하게 가르쳐 주세요. 영생, 생명, 사랑. 자, 그런데 뭐예요? Nothing is impossible to God이에요. 내가 얼마나 나에게 의지가 있고 내가 동기부여를 하고 내가 얼마나 헌금, 내가 누구를 위해 돈을 쓰고 내가 얼마, 이렇게 해서 사랑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렇게 나에게 사랑을 부어주셔서 그렇게 포밍하기로 작정하신 게 중요한 거예요. 그거를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오늘 실패했나 실패하지 않았나가 아니라 그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매일매일 넘어지려도 씨를 뿌리는 거죠. 그 가운데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이 정하신 때 맛보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이게 더 명확한 거죠.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성경이 언제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얘기했나요? 없어요. 할 수 없어요. 그 은혜가 하게 한다 그랬지. 은혜 가운데 순종할 바에 하라 그랬지. 자, 우리가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군가의 종이 될 정도로 충분히 성숙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제가 어떻게 이 자리에 설 수 있겠어요? 나의 소망이 나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예, 이게 신앙의 신비이고요. 이게 신앙의 익사이먼이에요. 아, 나에게 소망이 없고 하나님에게 소망이 있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막 하시는 게 이게 신앙의 맛이에요. 좀 같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저는 저를 믿지 않습니다. 저는 저를 신뢰하지 않아요. 저는 돈이 많아지면 어디로 튈지 몰라요. 저는 갑자기 어떤 진짜 너무나 그 예쁜 자매가 나타나면 어떻게 넘어질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저는 저를 신뢰하지 않아요. 이게 제 모습이에요. 제 연약함이에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을 신뢰해요.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는 거예요. 진짜 매번 넘어지고 낙망하는 나를 들쳐 업고 가시는 분은 신실하고 성실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전 저를 사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저한테 저를 미워하지 않아요. 내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나를 가장 잘 알잖아요.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이 나를 이뻐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나를 미워해요? 자, 차이를 알겠어요? 자,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제가 민경아, 우리 민경이 목사님 민경이를 믿을 것 같아 안 믿을 것 같아? 예. 민경이가 해맑게 웃고 있고 천사의 미소를 갖고 있지만 전 민경이를 믿지 않아요. 근데 민경이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선한 미소를 짓고 있어도 믿지 않아요. 예,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진짜 어떤 이상한 모습을 보일 때 놀래긴 하지만 아주 많이 놀래진 않아요. 여러분, 저를 실망시킬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제 익스펙테이션이 굉장히 낮아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착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제 안에 여러분들에 대한 설레이는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만들어 가실까? 하나님 진짜 얼마나 아름답게 하실까? 그런 소망이 제 안에 분명히 있어요. 제 원수들이 있습니다. 길에서 만나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정도로 상처가 된 원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원수조차도 교회에서 만나서 소망이 있어요. 굉장히 아이러닉하죠. 나한테 여전히 그런 게 있는데 그 사람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고 아름답게 하실 거라는 소망이 있어요. 증오할 수 없어요. 미워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이 자격이 있어서 나에게 잘해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소망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남녀관계도 그렇고 친구하다 보면 내가 이런 애인지 몰랐어요. 제가 이런 왜 몰라요? 성경에서 다 얘기해줬는데 왜 몰라? 내가 아직도 내가 주인이어서 그래요. 아직 하나님께 소망을 준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직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서 관계 맺지 못하고 육신을 따라 맺으니까 서로 잡아먹을 듯이 하고 서로 정죄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연습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소망 대신 그 하나님 안에서 사랑을 연습하는 사람이에요. 그 가운데 나는 그냥 지지리 궁상으로 이 자리를 지켰을 뿐인데 정말 놀라운 일을 하세요. 그런데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너무 힘들어. 정말 어떻게 이런 애가 있을 수 있어? 피하죠? 어떻게 이렇게 이상한 공동체가 있어서 피하죠? 그럼 여러분 결코 자랑하지 못해요. 그럼 핑계대서 될 일이 아니에요. 원래부터 사람과 사람이 뭔지 소망이 없는 거예요.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자리를 지키는 게 거기에 복음이 있다면, 거기에 복음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는 성령님이 계시다면, 예, 없으면 빨리 도망쳐야죠. 있으면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선하십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value하고요, 서로를 accept하고요, 같이 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비전만이 아니라 If anyone is in Christ, new creation, 이런 말씀만이 아니라 신약에서의 말씀만이 아니라 이것이 실은 구약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만드신 모습하고 같아요.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신실하심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신 거예요. 이삭도 그렇고요, 야곱도 그렇고요, 우리가 소망, 꿈 하면 얘기하는 요셉도 요셉이 잘나서 그렇게 된 게 아니죠. 요셉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자, 요셉 하면 꿈의 사람이에요. 꿈의 사람. 자, 그런데 요셉의 이야기는요, 한 신앙인이 어린 나이에 불받아서 열심히 신실하게 어떠한 상황에도 굴하지 않고 열심히 살아서 신실하게 살아서 하나님의 꿈을 이룬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이야기는 신실하고 성실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꿈을 그가 심으신 그 꿈을 이루신 이야기예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요셉이요,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많이 받았죠. 이미 위에 11명의 형이 있었어요. 그런데 야곱에게 아내가 넷 있었죠. 근데 그가 가장 사랑하던 라헬이 아이를 갖지 못했어요. 그런데 아들을 11명이나 보고 많은 세월이 지나서 라헬이 드디어 아이를 낳았어요. 그 아이가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막내이기 때문에도 너무 사랑했지만 사랑하는 여인이 낳은 아들이어서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그래서 뭐 했나요? 색동옷을 입혔어요. 그렇죠? 자, 근데 옷은 뭐예요? 신분이에요, 신분. 자, 형들은 색동옷 안 입었어요. 원래 장자가 실은 당연히 유업을 이어야 되는데 아빠가 막내에게 색동옷을 입었어요. 그럼 뭐예요? 너희들 다 아니고 얘가 유업을 잇는 자야. 스페셜한 페이버를 입었어요. 가장 사랑받는 자가 되었어요. 그게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색동옷을 입혔다라는 내용에서 알 수 있어요. 자, 그렇게 사랑받은 요셉이 꿈을 꾸죠. 볕단들이, 형들의 볕단들이 자기에게, 자기 볕단에 절을 하고, 11개의 해와 달이 절하고, 이런 꿈을 꿔요. 자, 비슷한 꿈을 두 번 꾸면 뭐예요? 강아지 꿈과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구분하는 방법 성경에서 뭐예요? 동일한 꿈을 두 번 꾸면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 예. 볕단들이 절하고, 해가 절해요. 두 번. 컨펌 됐죠. 이 원리를 너무나 잘 알아요. 자랑해요. 자, 창세기 37장에서 3절 5절입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 여기에서 이스라엘은 야곱이죠.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좋은 옷 한 벌 준 게 아니에요. 4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예. 질투하니까 미워하죠. 그래,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대요. 실은 우리도 누구랑 관계 어려워지면 눈도 마주치기 힘들잖아요. 편안하게 말 못하죠. 형들이 같은 집에서 밥 먹고 생활했을 텐데 말하기 너무 불편했어요. 미워서. 그렇죠? 자, 그런데 5절에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예. 꿈을 얘기하니까 형들이 그를 그런 꿈을 꾸었구나. 하나님 뜻이 그렇구나. 참 좋겠다. 그게 아니라, 서포터가 된 게 아니라, 그를 더욱 미워했어요. 자, 너무 철이 없던 요셉은 그의 자신감과 자랑, 여과 없이. 형들에게 그런 것들이 어떠한 상처가 되는지에 뭐 관심이 없죠.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어요. 여러분, 같은 가족도요, 비교하고 경쟁하면요, 원수가 돼요. 원수가 됩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행복한 거 아니에요. 가족이라고 해서 그냥 좋아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가족들마다 그런 스토리가 다 하나씩 있잖아요. 비교하고 경쟁하고 무시하고 자랑하고 이렇게 되면. 근데 그 첫 단추가 보니까 자랑이에요. 자랑이에요. 여러분, 친구들한테 왕따당하고 싶으면 빠른 길이 있습니다. 자랑하면 돼요. 내가 얼마나 잘났는지 막 자랑하면 돼요. 그러면 왕따 되는 거예요. 왕따. 들을 기가 있는 사람은 들으십시오. 근데 이 요셉이 그랬어요. 요셉이 그랬어요. 자, 하나님께서 요셉을 향한 꿈이 있으셨어요. 요셉을 향한 목적이 있으셨어요. 하지만 자, 그 목적은 요셉에게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라고 주신 그런 꿈이 아니었죠. 하지만 요셉은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 우월감에 빠져서 자, 모든 형제들의 원수가 됩니다. 형들은 눈에 가시 같은 요셉을 진짜 없애버리기를 원하고 있어요. 참 이게 요셉은 이 정도까지는 몰랐을 거예요. 요셉은 이 정도까지 형들이 자기를 미워했는지는 몰랐을 것 같아요. 원래 이렇게 미움받는 사람들, 진짜 미움받는 분들은 중에는 그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왜 자기 문제를 몰라. 예, 근데 요셉이 몰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넋놓고 형들을 찾아가죠. 자, 18절, 19절이에요.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뭘 했대요? 죽이기를 꾀하며. 19절.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 도다. 무슨 말이에요? 꿈꾸는 자가 오는 도다. 그게 지금 비아냥 아니에요? 야, 네 꿈이 한번 이루어지나 보자. 이런 거 아니에요? 네 꿈이 이루어지면 내 손이 장을 짓는다. 내가 안 될지라도 너는 내가 망하게 하고 갈 거야. 이런 거잖아요, 지금. 꿈꾸는 자가 오는 도다. 아니나 다를까? 20절에.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예. 뭐, 전혀 생판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형들이 지금 그러죠. 자, 그런데 성경은 아담과 이후, 하나님께 범죄하여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한 아담과 이후 이래 가인과 아벨, 실은 첫 자손들이죠. 그 자손들이 어떠했는지 얘기해 주죠. 형이 동생을 죽였어요. 가족이지만 원수가 되죠. 자, 그게 바로 하나님 안에 있지 아니한 우리의 모습이에요. 근데 동일한 일이 이 가운데 일어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이삭의 자손이고 야곱의 자식들인데도 여호와 하나님을 그렇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디에도 신앙적인 모습이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형들은 요셉을 죽이지 않죠. 이제 그냥 팔기로 해요. 죽이는 것까지는 좀 무서웠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심판받을까 봐 무서웠을 수도 있죠. 동생을 배려해서 노예로 팔았을 리는 없죠. 예, 뭐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예, 이미 이 정도면 얘 인생은 끝났어.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한번 요셉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장면을 좀 볼까요? 23절.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 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이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예, 장사꾼들이죠. 애굽으로 가는 장사꾼들을 봐요. 그래서 이제 장사꾼들한테 이제 파는 거예요. 자, 그런데 뭐냐면 형들이 옷을 벗기고요. 구덩이에 던졌고요. 구덩이에는 물이 없어요. 이 세 가지가 실은 이제 성경에서 디스크라이브 한 그 상황인데요. 근데 실은 이것보다 좀 더 했겠죠. 예, 무슨 말이냐면 형들이 이제 요셉을 둘러싼 다음에 자, 요셉아. 내가 옷 벗는 거 도와줄게 이렇게 하고 옷을 벗길 수 있을까요? 아니죠. 확 벗겼겠죠. 머리를 잡고 흔들었을 수도 있어요. 얼굴에다 침을 뱉었을 수도 있고요. 뺨을 돌아가면서 때렸을 수도 있고요. 발로 밟을 수도 있어요. 홀딱 벗겨놓고 자 이제 구덩이에 던져요. 자 그럼 사다리를 내리고 손잡아서 내렸을까요? 아니 그렇게 안 했겠죠. 예. 뭐 차 집어 던졌겠죠. 온몸에 피투성이가 되고 발가 벗겨서 부끄럽고 수치 가운데 있는 거예요. 물이 없어요. 목말라요. 뭐 구덩이에 화장실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잖아.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shameful한, 고통스러운. 그런데 그걸 누구한테 겪고 있어요? 형들한테 겪고 있잖아요. 형들은 위에서 맛있는 걸 해먹고 있어요. 어떤 걸 반찬으로 해서 먹고 있을까요? 예, 요셉을 반찬으로 먹고 있겠죠. 욕하고 저주하고 너는 이제 끝났어. 너는 이제 너의 꿈은 너는 이제 우리가 잡아먹을 거야. 막 이러면서 막 했겠죠. 제가 좀 재밌게 표현하지만 여러분 이거는요 굉장히 트라우마틱한 경험이에요. 이거는 한 인간이 일어설 수 있을 수 없는 경험이에요. 제가 이제 보기에는 거기다가 갑자기 백마탄 왕자가 나타나서 아빠가 나타나서 이 나쁜 놈들하고 건져주는 게 아니잖아요. 노예가 됐어요. 쇠사슬에 묶여서 예구까지 질질 끌려가요. 하루, 이틀, 한 일주일 정도 걸렸을 텐데 일주일 동안 내가 어제까지만 해도 채색 옷을 입고 있었는데 오늘은 뭐예요? 옷을 입고 있는지 안 입고 있는지도 몰라. 맨발에 매여서 내가 모르는 이국 땅에 노예로 끌려가요. 여러분, 이거는요, 그때 이미 구덩이에서 요셉의 꿈은 박살났어요. 인생 끝난 거예요. 이거를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결말을 너무 잘 알죠. 그래서 이게 쉬웠을 거라고 착각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그렇지 않다는 증거가 여기 또 있습니다. 저에게도 그런 경험이 아주 굉장히 요셉에 비하면 별거 아니지만 제 뇌리에 아직 남아있는 기억들이 있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훈련소, 군대 훈련소에 갔어요. 첫날이에요. 점호를 받아서 서 있는데 저는 항상 웃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웃고 있었어요. 이렇게 웃고 있었는데 저한테 정신이 나갔다 그러는 거예요. 조교가. 그리고 막 욕을 막 하는 거예요. 저한테. 웃고 있다고. 저는 웃고 있어서 욕먹은 건 처음이에요. 근데 군대는 그런 곳이더라고요. 근데 그게 잊혀지지가 않아요. 웃고 있다고 혼난 게. 자, 이제 처음 부대에 배치를 받았어요. 해군이었어요. 저희는 점호를 누워서 받아요. 왜냐면 좁으니까 누워서 받습니다. 그래서 처음 이제, 함상에서 점호 받는 걸 처음 이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 훈련시키는 선임이 조그만 격실에 이제 눕혀놓고 저한테 이제 점호를 가르쳐줘요. 아주 친절하게 가르쳐줬을까요? 누워있는데 누군가의 생판 모르는 누군가의 씻었는지 안 씻었는지도 모르는 발이 제 얼굴에 와 닿아서 이렇게 마사지를 해줘요. 예. 누군가 제 발을 막 이렇게 한단 말이죠. 처음 경험해보고요. 잊혀지지가, 그 촉감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예.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 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어떤 나의 쉐임풀한 어떤 경험은요, 평생 족쇄가 돼요. 평생 가까운 사람일수록, 믿었던 사람일수록, 내가 신뢰했던 사람일수록, 요셉의 삶은, 요셉은 아마 멘탈이 아주 완전히, 예, 글쎄요. 더군다나 지금 애굽으로 가잖아요, 애굽으로. 근데 애굽 사람들에게는 이 히브리 사람이 야곱과 같은 그 가나안 사람들이 그냥 짐승처럼 여겨졌어요. 짐승, 바바리안, 짐승이었어요. 노예인데다가 히브리 배경이야. 그럼 이거는 인간 짐승 이하의 대접을 받는 거예요. 이건 진짜 처절한 경험이에요.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았어요. 그 부분은 진짜 아름다운 부분이죠. 그런데 그래서 신실하게 살았기 때문에 잘해서 프로모트 됐다? 그럼 말이 안 돼요. 이건 프로모트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노예 상태에서, 히브리 노예 상태에서 매니저가 되는 건 그냥 그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그걸 누가 가장 잘 알아요? 우리는 그걸 보고 마치 요셉이 정말 신실했으니까 그렇게 됐다라고 생각하지만 요셉은 알았을 거예요. 이건 말도 되지 않는 일이 하나님의 페이보로 주어졌다는 거를 알았을 거예요, 요셉은. 그게 팩트예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모함을 받아서 더 안 좋은 상황이 돼서 죄인이 됩니다. 죄수가 돼요.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풀어줬어요. 그런데 그가 풀려나더니 요셉을 기억하지 않아요. 잊혀집니다. 잊혀졌어요. 완전히 잊혀졌죠. 자, 그가 어린 날 입었던 채색 옷과 하나님이 보여주신 형들의 볕단들, 자기 볕단에 고개 숙였던 그 꿈, 해와 달, 그리고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던 꿈, 요셉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의미가 없죠. 의미가 없죠. 아마 기억도 안 하고 살았을 겁니다. 현실의 무게라는 건요, 상황의 무게라는 건 결코 쉽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됨, 그 성령 충만함, 세상에 복이 되는 인생, 너무나 명확한 비전이고 아름답지만 매일 학업에 쫓기고 일에 쫓기고 삶에 쫓기고 아이에 쫓기고 부모에 쫓기고 정신이 없어요. 하나님의 꿈을 생각할 겨를이 하나도 없어요. 더군다나 이런 배신과 이런 모욕을 당하면 말도 안,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적게는 10년, 20년이죠.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셔서 해석하게 하셔서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총리가 되죠. 바로의 꿈대로 7년의 풍년과 7년의 가뭄이 찾아오고요. 이제 여파는 아버지의 땅에도 기근이 찾아옵니다. 가나안까지 기근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형들을 보내서 애굽에는 식량이 있다고 하니까 식량을 가져와라, 구해와라 해서 이제 거의 10년, 20년 세월 만에 형들이 요셉과 만나는 장면이 여기 소개가 됩니다. 그런데 형들은 이렇게 요셉을 만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이집트에 갔는데 노예 파는 시장에서 지나가다가 보니까 눈에 익은 노예가 있는데 보니까 요셉이야. 이 정도는 상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총리 요셉은 상상도 못하죠. 그래서 못 알아봐요. 요셉을 아예 못 알아봐요. 요셉만 알아보죠. 자,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42장 9절이죠.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It was remembered the dreams which he had about them. 이게 안 되네요. 그 꿈이 바로 이거구나. 그때 볕단들이 절했던 거, 그때 별들이 절했던 게 바로 이걸 보여준 거였구나. It was remembered. 그때 기억이 났다고 성경은 굳이 기록하고 있어요. 꿈을 추구한 게 아니고요. 꿈은 박살이 났지만 하나님께서 그 꿈을 추구하셨어요. 그게 이제 이후로 요셉에게서 고백되어지는 그의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성실하심, 이게 요셉이 고백하는 하나님이에요. 왜요? 내가 꿈을 꾸고 열심히 해서 된 게 아니거든. 하나님이 하신 거거든요. 자, 두 번째 만남에서 이제 요셉이 이제 형들에게 자기의 어떤 자기가 누군지 이제 나타냅니다. 45장 3절이에요.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왜 놀랐을까요? 만나서 반가워서 놀랐을까요? 요셉 만나 요셉 잃어버렸던 동생 이제 만나 얼마나 반가워서 지금 놀래요? 아니죠. 맞은 사람도 기억하지만 때린 사람도 기억해요. 흠심 맞은 사람도 기억나지만 흠심 때린 사람도 기억해요. 그날을 흔한 기회는 아니거든요. 그것도 동생 대답하지 못했어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얼마나 진짜 이제 끝났구나, 이제 죽었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서 판자라. 예, 나 기억하고 있어요. 나 그날을 기억하고 있어요. 한 번도 잊어버린 적이 없어요. 근데 5절이 이렇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에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만약에요 요셉이 1이라도 자기가 열심히 해서 총리가 됐으면요 형들은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복수 대상이에요. 그런데 왜 복수하지 않아요? 왜 복수하지 않아요? 이상하지 않아요? 복수해야지. 복수하지 않는 건 요셉의 고백대로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성실하심,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아래에서 허락된 거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소망을 맛보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죠. 그리스도를, 여호와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이게요, 내가 잘 믿으면 내가 어려워도 내가 원하는 것을 곁할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모든 트라우마가 나로 하나님의 소망을 두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다움으로 만들어가는 재료라는 고백이에요. 그게 됐잖아요, 지금. 이 트라우마에서 자유로워졌잖아요. 자, 트라우마는 피해자에게만 남아있지 않습니다. 가해자인 형들에게도 남아있어요. 자신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누군가의 해코지하고 거짓말하고 악한 것이 스스로 올무가 돼서 사람들을 믿지 못하고요. 사람들에게 나아가지 못해요. 동일한 일이 벌어져요. 자, 요셉은 여호와, 형들도 잘 아는 여호와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나는 이제 다 해결됐어요, 형님. 나는 형님들의 생명을 위해서 형님들 자식들의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어요. 이렇게 얘기했지만 형들은 그 말을 믿어요, 못 믿어요? 못 믿어요. 믿지 못해요. 왜냐하면 이거는 실은 이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못 믿어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했어요? 아빠 때문에 얘가 우리에게 복수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아빠 때문에 우리를 살려줬나?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걸 알 수 있는 게 창세기는 50장이 끝났는데 50장에 보면 이제 야곱이 죽고요. 그 후에 있었던 한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50장 15절이에요.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자기들끼리 얘기한 거죠.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무서워졌어요.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지금 유서를 조작하고 있습니다. 유서를 조작하죠.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다 갖다 붙이죠. 아버지 얘기도 하고 하나님 얘기도 하고 종일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용서 이미 했는데 이미 이 트라우마로부터 요셉은 자유해졌는데 형들은 정작 가해자인 형들은 자유롭지 않아요. 요셉이 그들에게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어떻게 했대요? 형들 내가 다 알아요. 왜 거짓말하고 그래요? 얘기 안 하죠. 요셉이 어떻게 했대요? 울었더라. 요셉이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요셉이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은혜의 하나님은 요셉에게만 은혜를 베푸시는 게 아니에요. 성실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은 요셉에게만 성실하고 신실하신 분이 아니에요. 형들에게도 마찬가지. 근데 형들은 몰라요. 알지 못해요. 그 가운데 아파하는 요셉을 봅니다.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울고 있는 모습에 무서웠나 봐. 그래서 다시 와서 엎드려서 말해요.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살려주십시오. 다 왜곡돼 있어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내가 총리가 된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졌지요. 하나님이 형들을 나에게 보내주셨는데 내 날개 아래로 보내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형들을 심판하겠어요. 20절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사람이 어떠한지 요셉에게서 찾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총리가 포인트가 아니에요. 총리가 포인트가 아니에요. 성실하고 신실한 하나님, 하나님에게 소망을 둔 하나님을 주인으로 아는 한 영혼이 어떻게 축복이 되는지 그 이야기를 해주고 계세요. 내가 어떤 직장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엄마이든 아빠이든 내가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신실하심, 하나님에게 소망을 둔 사람, 그 소망을 깨달은 사람 사랑할 수 있어요. 은혜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대통령 된다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교수가 된다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게 된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 복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가족들과 원수로 지낼 수 있어요. 여전히 자기 잘난 맛에 왕따 되면서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소망을 둔 사람만이, 그 신실하심과 성실하심을 경험한 사람만이 하나님 자녀다움을 맛봅니다. 색동옷을 입으며 자신의 꿈을 자랑하던 요셉이 더 이상 아니죠. 배신과 실패 속에 노예와 죄인의 인생 속에 소망을 찾을 수 없었던 요셉도 아닙니다. 하지만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요셉은 하나님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와 너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하나님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신의 위치, 사람들의 평판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꿈이 있으세요. 요셉이 본 꿈, 하나님께서 요셉의 인생에서 이루신 꿈, 그 I will make you a blessing, 아브라함에게 준 그 꿈. 그런데 우리는 그것보다 더 분명하고 선명한 하나님의 꿈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게 되었고 선물로 받았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답게 하시겠다고, 성령을 통해서 하시겠다고 약속하세요. 자, 우리 연약하죠. 우리 여전히 악합니다. 근데 거기에 머물러 있을 수는 없는 거예요. 내 죄악 가운데 주저앉아 있는 것 또한 복음에 대한 무지와 영적인 교만이에요. 사람에게 처음부터 소망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소망이고요. 하나님이 소망이세요. 우리를 자녀 삼으신 이가 또 우리를 당신의 자녀답게 다듬어 가세요. 요셉을 그렇게 하신 것처럼 또 예수님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그렇게 하신 것처럼 동일하게 하십니다. 자, 갈라디아서 6장 7절 오늘 본문 가운데 핵심 말씀이죠.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예. 이 복음의 비밀에 대해서 하나님 자녀됨에 대해서 설명하고 나서 얘기하시는 게 스스로 속이지 말라고 얘기해요. 사람은요, 믿음이 있거나 믿음이 없거나 참 자기 합리화의 귀재예요. 다 셀프 디펜스 메커니즘이 다 있어요.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들이 너무 많아. 상황이 안 되고요. 나에게 상처가 있고요. 이런저런 이유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아예 시작조차 하지 않아. 우리는 그저 순종할 따름이에요. 그래서 내가 정말 사랑하냐 안 하냐? 그거는 하나님의 몫인 거예요. 그 관계가 회복이 되냐 회복이 되지 않느냐? 이 공동체가 풍성해냐 풍성해지지 않느냐? 이건 하나님의 몫이에요. 근데 우리는 변명하고 그리고 아무런 일도 하지 않죠?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 여김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께서 나의 과거로부터 나를 자유하게 하셨음에도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는 꼴이 될 수 있어요. 아직도 자기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내가 능력이 있고 소망이 있어서 일어나 십자가를 지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성실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소망이기 때문에 실패해도 좌절해도 가는 거예요. 8절,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리스도 은혜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초대를 받았어요. 이제는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 가운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심으로, 말씀으로 먹고 기도 가운데 부어짐을 받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죠.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높은 곳이 아닌 낮은 곳을 매일매일 바라보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맞는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내가 할 수 있고 없고를 떠나서 사랑의 종노릇을 오늘 아침에도 다시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인정해주든 안 해주든 성공하든 못하든 그거는 내 손에 있는 게 아니에요. 아직도 그것 때문에 내가 안절부절하지 못한다면 실은 그걸 갖고 기도해야죠. 오늘 내가 얼마나 잘 종노릇을 했느냐 못했느냐 이게 핵심이 아니라고요.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자랑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아니에요. 날 실패에 머물러 있지 말고 않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랑하는 게 저와 여러분의 몫이에요. 그렇게 뿌릴 때, 그렇게 뿌려진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세요. 깨닫게 하세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 하나님이 신실하시다.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고백이 요셉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겠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이에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열매라고 말씀하세요. 자라나게 하시고요. 열매 맺게 하시는 거예요.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죠. 매일매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며 살아가요. 하나님께 그리스도를 마음에 심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마음에 심으시고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성령의 열매 맺게 하십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내가 오늘 얼마나 잘 살았느냐 이게 성공의 기준이 아니고요. 신실하고 성실하신 우리 아버지가 성공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며 말하고 행동하는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를 경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미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그 성공이 무엇인지 경험하는 거예요. 환경 탓하지 말고 변명하지 말고 과거 얘기 그만하고 그냥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갑시다. 그리고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는 성실함과 신실하심으로 일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는 그 하나님을 함께 맛보기를 축원합니다. 형들의 배신 가운데 노예가 되는 실패 가운데 죄인이 되는 자질 가운데 노바디로 잊혀지는 가운데 그 절망 가운데 요셉이 잘한 거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믿은 거 한 가지뿐이 없어요. 그가 노예로 열심히 살고 성취를 하면 뭘 성취를 하겠어요? 감옥에서 하면 뭘 하겠어요? 그가 잘한 거는 하나님을 바라본 거 한 가지. 하나님을 주로 인정하며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게 산 것뿐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도 그거예요. 우리의 성공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잘하느냐가 아니라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세요? 벌써 제가 늘푸른 교회에서 신앙생활한 지가 18해가 됐습니다. 18 years. 한국말로 하면 자꾸 욕이 돼서 빨리 내년이 왔으면 좋겠어요. 예, 18해가 됐어요. 짧은 시간은 아닌데 돌이켜보니까 실은 세월이 두 번 바뀌었어요. 두 번 바뀌었습니다. 변한 것이 있다면 저에게도 신실하시고 성실하신 그 하나님,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저를 보게 돼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 삶을 얼마나 풍성하게 하는지, 나를 과거의 트라우마나 오늘의 연약함에서 건져서 나를 얼마나 풍성하게 하는지 그런 것들을 고백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을 고백하게 하세요. 한 가지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 교회 이른 아침 기도 나오라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이른 아침 기도가 너무너무 은혜로워요. 진짜 너무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왜 은혜가 있는지 아세요? 거의 20주년이에요, 우리가.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이른 아침 기도 제가 벌써 18회째인데 아무도 안 나와요. 아무도 안 나옵니다. 아무도 안 나와요. 저 혼자 예배, 혼자 볼 때가 한 반은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아무도 기도를 안 해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루어가세요. 제가 진짜 막 열심히 꼬박꼬박 기도했냐? 그것도 아니에요. 어떤 때는 막 너무 힘들어서 아침에 오면서 생각해요. 오늘 아무도 안 왔으면 좋겠다. 자게. 그래서 자요. 알람 맞추고. 집에 가서 밥 먹어야 되니까. 그게 제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이 다 오길 바라지 않아요, 저는. 20년 동안 누구의 기도 열심히 교회를 지키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신실하심이 이 교회를 지키신 거예요. 저는 싸운 것뿐이 없어요. 못된 짓 한 것뿐이 없고. 근데 그 와중에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부인할 수 없는 그 사실을 바라보고 이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 세월이 저에게 다 축복이 됐습니다. 전도사 때 같이 전도사하는 형들을 제가 저주했어요. 너희들은 전도사도 아니야. 그렇게 할 거면 지금 예쁘게 얘기하죠. 근데 예쁘게 얘기 안 했어요. 막 목사님 앞에서 막 하고 진짜 못된 말 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제가 그 형들을 존경합니다. 제가 다 존경하는 형들이에요. 다 저의 성실, 저의 열심, 저의 헌신이 아니에요. 제가 지금 누리고 고백하는 성실하신 하나님의 소망은요, 하나님에게 있어요. 그걸 기억하는 저희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이 주이신 것을,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고백했을 뿐인데 하나님의 우리 삶을 채워가세요. 과거로부터 자유롭게 하시고요, 누군가에게 사랑이 되게 하세요. 변화시키세요. 예, 앞으로 어떤 일이 어떻게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인생은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아요. 하지만 저에게 10년, 20년, 30년 하나님을 만난 그날까지 소망이 있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일을 하실까, 얼마나 우리 형제 자매들을 아름답게 하실까, 얼마나 사랑하게 하실까, 이 소망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소망이 여러분들 가정과 관계와 직장과 그런 소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